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어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떠한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2장 말씀을 살필 때에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케 하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해가는 역사가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드디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기도에 힘썼다는 그런 말씀을 살폈고 또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마띠아를 뽑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이 2장 내용을 살피기 전 하나 정리를 해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하나가 아니라 한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내용이 아주 심각한 내용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오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놓고 앞으로 사도행전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 또한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한 강의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졸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 얘기하는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성령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성령이 존재하지 않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이 2장에서 성령이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러지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존재를 하시나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한 하나님으로 존재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고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지만 이것이 한 분으로 존재를 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 더 이상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즉 성령은 이때 갑자기 만들어져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성령이 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구약에 성령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 왜 등장을 하냐면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쉽게 그 눈치채지 못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은 성령이 구속사역을 주도한 것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주도적으로 역사해 간 것에 대한 기록이 구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뭘 깨닫는 것이냐면 구약을 볼 때는 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하나님이 왜 신약의 예수를 보내셔야만 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깨닫는 거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이 주도하셨지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구약에도 성령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창세기 6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하지 않겠다. 그런 선포를 합니다. 나의 영이. 나의 영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선포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나가서 죄를 짓고 계속 죄를 만들어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제 설교 내용과 상관없이 살짝 넘어와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가지만 나 대신 성령이 와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한다고요. 앞에 있는 내용과 지금 창세기 6장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전혀 상반된 거예요. 여기서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어떤 이유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여기서는 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나가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과 함께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죄가 해결됐으니까. 와, 이거 뭐 우리 실력 너무 좋습니다. 이게 가벼운 것 같지만 이런 것에 대한 정리를 분명하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죄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 혹은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제 읽다 보시면 그런 얘기를 아마 이제는 저한테 한번 들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읽다 보면 눈에 띌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성령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주도해 나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어떨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에서는 없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갑자기 2장에 등장을 한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갑자기 잉태된 것을 마리아가 알고 깜짝 놀라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놀라지 말라. 성령이 잉태하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성령이 역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이 이미 역사를 했어요.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된 것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이셨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마귀한테 시험받으러 나갈 때 누가 그 일을 주도했다고요?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받게 인도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요. 역시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 성령이 역사한 거라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체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복음서 중에서 굳이 마태복음을 얘기 안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오고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갖고 잠시 후에 그 둘씩 둘씩 짝지어서 이스라엘 전, 그 유대 전 지역에 파송 보내는, 그 훈련시키려고 파송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유대 각 마을 사람들이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때리고 뭐 감옥에 가두고 뭐 고문하고 그럴 텐데 그럴 때 놀라지 마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당황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그 일을 진짜 그렇게 감당하고 들어와서 막 보고를 한다고요. 내가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미. 예,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근데 왜 굳이 또 이렇게 성령께서 보내실 것이다. 마치 그 등장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냐면 이것은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은 거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구속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제자들을 모으시고 구원이 모으시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뭐라는 것을 그렇게 전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나타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그 다음부터는 그 구속사역을 누가 이뤄나가시나 하면 성령이 이뤄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신이 보내실 것이라는 표현 때문에 없던 것이 온 것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인식이 없으면 성령을 자꾸 보내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알아요? 무슨 말 제가 하려고 그러는지 여기 와서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성령이 없는데 마치 받아야 될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로 기도하는지는 알겠지만 바른 표현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맘지 않고는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인가 성령으로 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말할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다.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게 했기 때문에 주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달라 이런 기도는 왜 그러는지는 알겠지만 그게 옳은 표현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표현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성령이 마치 오신 것처럼 표현이 된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정리를 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해 놓을 게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이 오늘 본문이 중요하나 하면은 교단에 따라 혹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에 따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성령 강림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단에 따라서 교단을 불문하고 또 사람의 신앙의 성격, 신앙의 색채에 따라서 이 본문을 전부 다르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이해를 하니까 이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뭐가 옳은가 하고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간단하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르게 이해함으로 거기서부터 신앙의 성장이 출발을 하는데 이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지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좀 딱딱하지만 좀 강의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선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를 우리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특별히 4절 후반부를 좀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제 성경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고 되어 있는 성경 혹시 가지신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성경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이게 가장 최근에 번역된 성경이 개정개역판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개정개역판일지라도 그러니까 이 같은 버전일지라도 또 앞서 있는 성경은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개정개혁 전에 그러니까 한 10년 되겠네. 10년 전에 있었던 그걸 개혁성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개혁성경은 볼 것도 없이 100% 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본문을 근거로 이 구절을 근거로 또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주장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 많이 들어봤을 거고 여기 와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요? 하는 말하는 사람들도 방언을 사실은 알아요. 방언이 뭐예요? 국어적 개념으로. 사투리, 예. 특정 지역에서 사용하는 사투리를 방언이라 그러고 혹은 특정 세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그 방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방언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영적인 언어를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상에 없는 그런 언어입니다. 보통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예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영적인 언어로서 방언에 대한 근거가 이게 그냥 막연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유일하게 고린도 전서에만 방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면 고린도 전서 12장 10절에 바울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은사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12장 28절에서 그 말을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더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즉 교회에 방언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은사로 세워졌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합니다. 그 외에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 이후로 14장, 15장 쭉 이렇게 방언이 어떻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언급되어져 있는 이 방언이 오늘날 사실 좀 문제가 되거든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이 방언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야 되는 일반적인 은사냐 하는 것에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그 방언이 오늘 본문 사도 2장에 나타난 그 방언과 동일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집니다. 바로 이 두 질문, 앞에 거 뭐라고 그랬어요? 예, 고린도 교회 방언이 일반적인 거냐, 오늘날에도 나타나야 되는 일반적이냐 하는 게 한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고린도 교회 방언과 사도행전 2장에서 등장한 이 방언이 같은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개 다 그렇다라고 말하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큰 신앙적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큰 흐름에 신학적 판단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교묘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는 신앙적 판단, 뒤에는 신학적 판단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뭔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즉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방언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다른 언어로서의 방언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은사로서의 방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 예스하고 말하는 사람은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주장은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방언은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야 되는 일반적인 은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적이라는 거라면 성경 전역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고린도전서에만 기록되어 있다고요. 비슷한 예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예배하러 나올 때 머리에 뭐를 쓰라고요? 예, 수건을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혹시 천주교의 예배 참석하신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분들이 다 머리에 수건을 쓰거든요.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라면 모든 에베소서도 그렇고 뭐 빌립보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다윗 얘기할 때마다 모든 여성은 예배하러 나올 때 다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그것이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라는 특별한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지금 안 쓰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만 특별히 나타난 방언 역시도 그때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특별하게 주어진 현상이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늘날 일반적인 은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한 신학적 판단을 갖고 나가는 주장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 여러 언어로서의 방언과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언어로서의 방언은 같은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노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어떠세요? 이게 제가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지금 많은 기독교, 이 프로테스탄트의 어떤 큰 흐름을 대충 분류해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으로 다 분류가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판단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의 신앙의 색채에 따라 예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뭐 노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두 판단 중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그 신학적 판단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큰 흐름이 보편적이고, 보수적인 기독교의 판단입니다. 보편적이고 보수적인. 즉 방언은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야 하는 일반적인 은사가 아니라는 것과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방언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방언은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보수적인 기독교적 판단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짧은 설교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뭐 책으로 해도 몇 권되고요. 엄청 그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앞으로 사도행전이 진행하다가 어떤 그런 관계된 본문이 나오면 틈틈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각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또 그 뒤의 내용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각 나라 말로 말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놀랐다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썩 건강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주장이나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방언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썩 건강하지 않은 주장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방언만 현상이 있었던 게 아니죠.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두 가지 현상이 더 있었잖아요. 불, 예, 불 같은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불은 아니에요. 불 같은 어떤 것이 머리에 임했어요. 그리고 바람도 아닌데 바람 같은 어떤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빼놓고 다른 언어도 이것이 방언이다. 즉 신령한 언어였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죠. 보통 거기까지 나가면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더 진행을 하냐면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오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기 구원 받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이들의 논리대로 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에이 목사님들 그것은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고 뭐 그런 주장까지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설교 시간에 이걸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우선 의회를 주변에 오늘 본문의 방언을 근거로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 방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단 불문하고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즘 가장 그 핫한 이슈가 되는 기독교 단체가 인터콥이라는 단체예요. 뭐 혹시 이래 관계된 사람들도 저희 교회에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인터콥 단체가 갖고 있는 체험적인 신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요. 이 성령 체험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데서 이 인터콥이 들어오는 건데 신사도 운동이 뭐냐? 우리가 다 새로운 사도가 돼서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체험에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까지는 뭐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방언 얘기를 꺼낸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은 것이 성령 받은 것의 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 그 오르내렸던 구원파 혹시 아십니까? 세월호 하면 혹시 아세요? 세월호 할 때 데모하고 그 그룹이 구원파 사람들인데 그 구원파의 주장이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해야 되고 성령의 체험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런 주장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즘 구원파는 좀 약간 꺾였어요. 요즘에. 근데 요즘도 살아서 지금 계속 교계를 어지럽히는 교회가 있어요. 혹시 큰믿음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큰믿음교회 변수 목사님이 하는 그 큰믿음교회가 그런 주장 위에 그 신앙을 내세우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이것도 한풀 꺾이긴 했지만 몇 년 전에 이제 한국 교회를 한참 어지럽혔던 유광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다락방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성령을 너무 신앙의 중심에 놓고 주장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최근에도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송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주축이 돼서 성령 운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진짜 성령 안 받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부끄럽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쫙 앉아놓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면 성령 체험부터 해요. 그래서 장로님 쫙 기도하면서 손을 내밀면 앉아있던 사람 몇몇이 뒤로 푹 넘어져서 쓰러지고 그러고서 성령 체험했다.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미국에도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캔사스 시티에 있어요. 그 IHOP이라는 그 기도운동 단체가 있어요. 거기가 24시간 기도운동을 하는데 거기가 그렇게 신령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를 한국교회에다 얼마나 퍼뜨렸는지 몰라요. 한국교회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퍼져 있고 알게 모르게 그런 신앙에 물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주장들에 될 때 근거가 이건데 이 근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게요. 그리고 신앙이 거기에 확 쏠려버려서 부러워하죠. 부러워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부러워하니까 가서 자기도 성령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이상한 쪽으로 이게 성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방언하면 그거 좋지 않느냐? 예, 좋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도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왜 뭐라 시비를 겁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시비를 걸어야 되냐면 그렇게 시비를 걸지 않으면 그렇게 주장을 해서 신앙이 성장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신앙이 성장을 하냐면 성경이 원하는 신앙이 아닌 엉뚱한 신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비한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기독교 내에서 은사 체험하고 막 하고 그러는데 이 신학적으로 볼 때 그렇게 신비한 곳에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무신론자하고 동일하게 봐요. 왜냐하면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신령한 것을 경험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것 같다고 본인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그들이 진행을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믿는 자와 동일하게 본다니까요. 이렇게 엉뚱하게 신앙이 커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각 교단들이 그런 주장을 펴는 단체들, 즉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의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이것이 마치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보통 이단이라고 판명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앞에 말한 나열한 사람들 각 교단에서 어느 한 교단이 아니라 각 교단에서 다 이단이라고 이미 벌써 판정을 한 단체들이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이단이라고 단정을 해놓는가 하면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실 텐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을 건강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보내요. 그렇죠? 학교를 보내는데 근데 그 학교의 교장이 교육에 대한 이해가 좀 독특해요. 특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이해를 갖고 있냐면 사람이 살아가려면 그 쓸데없는 미적분, 수학, 산수, 그 뭐 미술 그 왜 배우느냐. 사람들 어디다 써먹을 거냐. 사람이 살아가려면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 뭐냐? 기술을 배워야 된다. 기술. 예. 그래서 기술을 가리키는데 1학년도 기술을 가리키고 2학년도 기술을 가리키고 3학년도 기술을 가리키고 심지어 중학교 들어왔더니 그때도 기술을 가리키고 고등학교 들어왔더니 고등학생도 기술을 가리키고 대학교 들어가니 대학교도 기술을 가리키고 모든 게 다 기술이에요. 실제 필요하니까. 그죠? 살아감 쓰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목적으로 자식을 낳아서 학교에 보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교육받으라고 자식 학교 보내는 사람 없죠. 그죠?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들 생각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기술을 가리키면 그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누가 생각할 때? 부모가 생각할 때. 성령이 오면 그렇게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쁘지는 않아요. 한 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할 때 신비한 은사를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확 믿어져요. 그런 차원에서 참 유익하고 저도 그런 유익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또 당신이 하늘에 올리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어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목적이 그렇게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신비한 것을 늘 이렇게 추구하고 살고 이것을 향해서 계속 가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냐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뭐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필요해 보이는 마띠아를 뽑으셨다 말씀드렸죠? 마띠아가 필요해서? 마띠아를 써먹으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띠아는 제가 샘플로 들은 거고 예수님의 제자 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든 행적이 사도행전에 남아있지 않다니까요. 사도행전이 만약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권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은사를 경험해야 되고 은사를 경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 은사를 경험한 것에 대한 열매가 기록되어져야 되나요? 그 열매는 뭐냐 하면 주로 어떤 것들이냐 하면 뭐 성령을 통해서 신비한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큰 업적을 남겨놓은 것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야지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기록을 성경은 안 갖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성경은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반드시 기록해야 될 목적의식을 갖고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다고요. 그럼 무엇이 목적이냐? 당신의 몸을 다 드려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드려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해가시려고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왜 우리는 그 성령을 자꾸 어디다 이용한다고요? 신비한 것에, 신비한 능력에다만 이용을 하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그것이 신앙의 과정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버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많은 이단 단체들이 한때는 참 좋아요. 여러분 한번 뭐 제가 한번 권면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다 빠졌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심각하게 말하면 빠졌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독특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정말 잘 가르치는 것도 많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뭐가 문제인 줄?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랑 이어져야 되냐면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길을 터주질 않는다니까요. 뭐로 터요? 어느 쪽으로 길을 인도해가요? 대부분의 이단단체들, 지금 말하는 뭐 아이합이니 뭐 손기철 장로니 다 뭐라면 신비한 성령 체험하는 게 다르니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체험케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체험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이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신비한 성령 체험을 하거든, 무슨 뭐 방언을 경험하든 그 모든 것들은 어디랑 연결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 묵상 기도 시간에 읽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 어떤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이렇게 더불어 싸우면서 지지고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을 겪는다고요. 이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열매들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허구한 날 자꾸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고 뭐를 끊으면 뭐 축복이 온다고요? 조상의 저주를 끊어야 가계의 저주. 신비한 능력을 경험해서 하는 일이 뭐냐?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 가계의 저주가 나와 있냐고요? 가계의 저주를 끊어서 뭘 만들어낼 것인데, 세상에서 좀 축복받고 잘 살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게 저주 끊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그런 말에 되게 솔깃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모르면 자꾸 그런 쪽에 이렇게 귀 기울이고 관심 갖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교단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억울해서 그러는 거 아세요? 무지하게 억울해서 그래요. 내가 예수를 안 믿냐? 내가 성경을 안 믿냐? 내가 성령을 안 믿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냐? 왜 나는 이단이라고 그러냐? 이러고 막 주장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말에 여러분 유혹되면 안 돼요. 왜 이단이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들이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들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게, 그들 구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거잖아. 예수 믿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제가 볼 때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왜 교단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놔두면 어디로 간다고요? 예, 완전히 병들은 쪽으로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근데 주변의 사람도 다 끌고 병드는 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 때 했고 계속 그 일은 해왔어요. 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에 대한 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몇 번 설교를 드렸죠?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교회야, 그럴 때. 교회야. 뭘 근거로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교회가 뭐냐?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 또 하나는 성례가 행하여져. 이게 성례가 행하여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에 대한 모든 것 표현이거든요. 성례가 행하여져야 돼요.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죠, 제가? 치리. 예, 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치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계속 신앙을 어디로 끌고 가요?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간다고요. 신비한 쪽으로. 또는 신약시대에도 늘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거나 갈라디아서를 쓰거나 전부 왜 썼는 줄 아세요? 이상한 거 가리키는 사람들한테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다라고 변증한 내용이 다 서신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꾸준히 있어 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하셔야 되고 늘 이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성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구원이 없어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죄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바른 이해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요즘 나오는 성경들이 옛날 성경에는 4절 후반부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성경이 꼭 찍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바꿔놨는지 아세요? 앞에서 번역된 그 다른 방언이 사실은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방언이 언어잖아요. 그 개념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인데 하필이면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신령한 성령의 언어, 그 방언과 단어가 같다 보니까 신비한 능력을 신앙의 필수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봐라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자꾸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구절을 꼭 찍어갖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른 번역이고 성경의 바른 메시지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언과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방언은 결코 같은 방언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나는 방언은 다른 지역의 언어입니다. 어떤 지역의 언어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의 언어인지 여러분 8절서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고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분명히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빨리 읽었나 하면 읽어봤자 어디가 어딘지 여러분들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읽고 나간 거예요. 제가 구약 개론 배우면 성경을 제가 읽게 하거든요. 레위기 통과할 때는 막 읽으라고요. 읽어봐야 모르니까 그냥 훅 읽어서 읽어 넘어가라고 그런다.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어딘지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네, 지금 말하는 게 다 여기가 지중해인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뺑 돌라 메데인, 바데인, 뭐 가바도기아, 본도, 부르기아, 아시아, 밤빌리아, 그레데, 로마, 그레데, 리비아 봤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모였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을까요? 네? 아 성경 좀 보세요. 2장 1절. 네? 오순절 날 때 날이 이르기 때문에 다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왜 오순절 날에 다 모이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순절이 그렇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그래요. 근데 다 이렇게 모여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키는데 지켜라고 말할 때 이 지키는 이유가 다 있어요. 유월절은 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유월절. 유월절이 유월 패스오버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뭘 패스오버한 거죠? 죽음을 패스오버했다는 얘기. 어떻게? 양을 대신 잡아서 자기 대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설주에 바른 피 공로로 죽음을 패스오버했다.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내셨다 하는 것에 대한 예표로 이제 그날을 그 기억하기 위해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유월절이 딱 끝나면 이제 무교절이 바로 이어서 시작돼 7일 동안 구약에서는 유월절 무교절 구분을 하지만 신약에서는 구분을 안 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그 8일간 지키죠. 유월절 하루와 무교절 7일 딱 지키고 요 마지막 날로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 그러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을 지켰는데 이 날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야 돼요. 왜 모여들까요? 무엇을 감사하는 날일까요?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날일까요? 오순절이. 여러분들 암만 생각해도 몰라.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첫 열매. 그러니까 앞에는 우리가 죽음에서 건져진 것에 대한 감사라면 이 첫 열매는 죽음에서 건져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피로를 공급하시고 채우셨던 것에 대한 감사예요. 첫 열매를 거둬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 감사가 오순절에 드리는 감사라고요. 나중에 초막절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든 농사가 다 끝나서 모든 수확물을 다 창고에 집어넣고 그래서 그걸 수장한다. 수장절 그렇게도 얘기한다 그러죠. 창고에 집어넣고 여지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초막절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날은 다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을 언제 하셨냐면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40일간 부활하셔서 다니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계속 알리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곧 있으면 성령이 올 것이다. 기도하고 있어. 이러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오시게 하면 되지. 어차피 보내실 건데 왜 오순절까지 기다려갖고 성령을 오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이게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다.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순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첫 열매, 첫 열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 뭐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것에 대한 사역인데 그 첫 열매가 뭐였냐면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그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첫 열매, 그래서 오순절까지 기다렸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드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 몰려든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가 구세주인 것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복음을 각 언어로 다 듣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첫 열매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어진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그게 첫 열매라면 같은 열매지. 다른 첫 열매하고 나중 열매가 달라요? 같이요. 그죠? 같은 열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것의 사인이에요. 예, 복음을 이제 유대인이 아닌 모든 나라 모든 언어로 듣게 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사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에 오셔서 사인은 신비한 방언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건 그냥 언어라고요. 언어. 다른 언어로 다 듣게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방언을 해야 돼. 그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해야 돼요? 예. 안 해도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아셨죠?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지면 여러분은 성령이 임한 것이라고요. 예. 근데 혹 신비한 경험을 하고 싶다?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게 과정이 되고 그러면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즉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그리고 오늘날 성령이 그 사역을 주도하는 이 시대에서도 늘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답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게 좋으나 하면 성품적인 거예요. 그것을 아주 쉽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성령의 열매. 그죠? 성령이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 여러분, 이게 다 성품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자꾸 성령의 열매를 자꾸 신비한 쪽으로 끌고 가시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품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얼굴이 무서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유, 쟤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그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참 따뜻하다. 뭔가 모르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뭔가 모르게 포근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에 일반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해져야 돼요. 이런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간다고요. 일로 간다니까 일로. 일만이 하면 무서워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저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목사들끼리 모이면 얘기하는 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40일 금식 기도하십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워진단 말이에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그게 성품으로 정말 온화하고 정말 순종적이고 낮아지고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눈이 무서워지죠. 누가 내 말 안 들어? 감히 난 40일 기도했는데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 40일 기도는 돋쌓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기도는 돋쌓는 게 아니라고. 기도는 돋쌓는 게 아니라고. 기독교의 신앙이 왜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와 다른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다른 종교의 기도는 돋쌓는 거라고요. 극기라고요, 극기.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돋쌓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분명하다고 그랬죠. 대상이 누구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필요를 간구하는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 도가 어디 있어요? 예. 열 번 구하고 한 번 구하는 것에 차이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죠?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제가 그랬죠. 이 교회론의 교과서 같은 거라고. 물론 교회론을 쓰자고 바울이 쓴 건 아닌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분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갖고 뭐 네 신앙이 옳다, 내 신앙이 옳다 이러니까 신앙은 그렇게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쓴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게 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분명히 아주 참 잘 정리해 놓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에 분명히 갖고 있으셔야 돼요. 에베소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성령이 임할 처소로서 각 사람이 서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자라가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는 신령한 어떤 은혜를 얘기하고 신령한 은사를 얘기할 때 잠깐 들어가다 나오려면 나오세요. 그건 괜찮지만 그러나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신앙의 목표가 뭐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능력을 갖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머리로 하고 서로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할 사람으로 내 안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성품적으로. 성품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성품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이므로 강제적인 어떤 우리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살펴가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을 봤다고 해서 이게 마치 성령이 임하면 다 신비한 능력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 자꾸 긴밀하게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